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또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이 방북 첫날인 오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면담했습니다. 특사단은 이날 면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 특사단은 5일 오후 평양에 도착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면담하고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 인사와 만난 것은 2012년 집권 이후 처음입니다. 이날 만찬에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혜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 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방북 이틀째 일정과 관련해 일단 김 위원장과 만남은 더는 없는 것으로 한다며 첫날 큰 틀에서 얘기했고 그 지침 아래서 다음 날 회담을 통해 실무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한국 특사단의 방북과 관련해 조심스럽게 낙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버트 매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는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분명히 그 대화를 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방어를 위해 군사적 태세를 확실히 유지하는 게 우리의 임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5일 한국의 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한 데 대해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과거 대화가 비핵화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교훈을 충분히 반영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스가 장관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핵과 미사일 폐기를 한다고 동의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점은 미국과도 완전히 공유하고 있다며 한일 또는 한미일 3개국 간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북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 스노가 5일 베트남 다낭에 입항했습니다. 칼빈 스노는 이날 6천여 명의 해군 장병 그리고 구축함과 순양함과 함께 다낭항에 도착했습니다. 미 항공모함이 베트남 항구에 기항한 것은 1975년 베트남전 종전 이후 43년 만에 처음입니다. 미 해군 장병들은 닷새간 베트남에 머무르면서 의료 봉사 활동과 함께 현지 주민들과 함께 축구 경기를 할 예정입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베트남 총리를 만나 항공모함의 베트남 기항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베트남이 미국 항공모함 기항을 허용한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과 중국은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에 중국의 군사시설 건설을 둘러싸고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5일 북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 타결되면 철광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인터넷 트위터에 우리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엄청난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며 만일 새롭고 공정한 북미 자유무역협정이 서명되면 철광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가 제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통상장관들은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북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6년에 캐나다에 대해서는 125억 달러를 그리고 멕시코에 대해서는 556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가 5일 베이징에서 개막됐습니다. 이날 대회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할 헌법 개정안 초안이 발표됐습니다. 초안은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지난 주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다른 나라라면 여성 마라톤 대회가 큰 뉴스거리는 아니지만 사우디는 사정이 다른데요. 여성에 대한 제약이 가장 엄격한 나라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사우디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회에 참가한 수백 명의 여성은 목부터 발끝까지 가리는 검은색 통옷인 아바야를 입고 머리엔 히잡을 쓴 채로 달렸는데요. 이런 전통 복장 위에 출전 번호가 적힌 분홍색 조끼를 덧입고 운동화를 신고 달리는 여성들의 모습은 세계적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여성의 활동에 제약을 둔 사우디에서는 최근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 중인 사우디 사회경제개혁 중장기 계획 비전 2030에 따라 온건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사우디에선 여성의 운전을 허용하는 역사적인 조처가 마련됐고요. 또 올해 사우디에서는 5천여 개에 이르는 축제와 콘서트가 열릴 계획이라는데요. 이는 작년에 두 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기온 영상 8도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9도로 쌀쌀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밭바다에서 1.5에서 3m로 일겠고 서해 북밭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 신의주는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 함흥은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7도에서 영하 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The Monkees의 노래인데요. 사랑만 있으면 돈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노래하는 Daydream Believer, 공상가 들어보시죠.
Oh, I could hide neath the wings of the bluebird as she sings. The 6 o'clock alarm would never ring. But it rings and I rise, wipe the sleep out of my eyes. My shaven razor's cold and it stings. Cheer up, sleepy Jean. Oh, what can it mean to a daydream? night on his steed. Now you know how happy I can be. Oh, and our good time starts and ends without dollar one to spend. But how much, baby, do we really need? Cheer up, sleepy Jean. Oh, what can it mean to a daydream believer and a homecoming queen? Cheer up, sleepy Jean. Oh, what can it mean to a daydream believer and a homecoming queen? Cheer up, sleepy Jean. Oh, what can it mean to a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의 공식 최고 의결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5일 베이징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인대회에서는 국가주석 3연임 제한 규정 삭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 전단이 베트남전 종전 후 43년 만에 처음 베트남 다낭에 입항했습니다. 이탈리아 총선에서 극우 대중영합주의 정당들이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흔히 줄여서 전인대라고 하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막을 올렸군요.
네, 다른 나라 국회격에 해당하는 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5일 개막했는데요.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2기 시작 후 처음 열리는 이번 13기 전인대는 이 중국의 헌법 개정 논의, 주요 정부조직 개편, 고위직 인선 작업 등을 결의할 예정이라서 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중국 전국 각지에서 모인 2,900여 명의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네, 자, 통상적으로 전인대 개막식 첫날에는 총리의 정부 업무 보고가 있지요?
네, 맞습니다. 시 주석과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리커창 총리가 정부 업무 보고를 발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리커창 총리는 올해 중국의 국방 예산을 1조 1,070억 위안, 미화로 1,7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8.1%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중국의 국방 예산이 2년 연속 1조 위안을 넘어가는군요.
네, 지난해 중국의 국방 예산은 약 1조 200억 위안으로 사상 처음 1조 위안을 넘어섰었죠. 예, 리 총리는 이번 전인대 개막식에서 특히 중국 특색의 강군의 길을 갈 거라고 강조하면서 군사 대국을 향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리 총리는 또 타이완 독립 세력의 분열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해서 시 주석 집권 2기 강한 타이완 정책도 예고했습니다. 네.
자,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도 어떻게 제시됐습니까?
네, 리커창 총리는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를 6.5% 정도로 제시했는데요. 이는 지난해의 목표치와 같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실제 경제성장률은 6.9%였는데요. 중국 정부가 올해 6.5% 정도의 성장률을 제시한 건 본격적인 중속 성장의 정책을 의미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리 총리는 또 미국을 겨냥해 보호무역을 반대한다면서 중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렇게 리커창 총리의 주요 업무 보고 내용 살펴봤는데요. 자, 아무래도 이번 전인대의 가장 중요한 일정 중 하나는 이 중국 헌법 개정안 논의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지난 2004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 개헌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 개헌은 특히 중국의 국가 주석과 부주석 임기를 3회 연임 제한 조항을 없애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서 전 세계 이목이 더 쏠리고 있습니다. 만약 3연임 조항 삭제가 의결되면 집권 2기 차를 맞는 이 시 주석의 장기 집권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인데요. 이날 개막식에서는 전인대 대표단에게 개헌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예. 자, 이번 개헌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요?
네. 지난주 열린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 이 19기 3중전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전인대가 부결하는 경우가 없어서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많고요. 이번에도 만장일치로 통과될 걸로 주요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는 개헌안에 대한 표결이 3월 11일에 진행된다고 전했습니다.
예. 자, 만장일치로 통과될 그런 전망이 나오곤 있지만 이번에는 이 중국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민주화 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이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은 국가주석 3연임 조항 삭제 움직임은 역사의 후퇴라면서 개헌안 부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검열로 이런 비판의 목소리는 중국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 자, 이번 전인대에서 조직 개편과 고위 인선도 이뤄질 예정이죠.
네, 강력한 사정 기능을 가진 감찰위원회가 새로 조직되고요. 공산당 주석단과 총리, 부총리, 장관들을 임명합니다. 주요 외신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왕치산 전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국가부주석에 내정된 걸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시주석의 경제자문인 류허, 공산당 중앙재경영도 소조주임이 국무원 부총리를 맡을 걸로 전망되는데요. 두 사람 모두 이 시주석의 최측근들입니다.
예. 자, 이제 막을 올린 전인데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전인대는 오는 20일까지 16일 동안 계속되는데요. 올해는 예년보다 5일 정도 일정이 더 늘었습니다.
예.
예, 이에 대해서 국가주석 임기 제한 폐지 논의를 비롯해서 중요한 현안이 많은 걸 감안해 예년보다 길게 잡은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항모전단이 종전 후 처음으로 베트남에 입항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호가 5일 오전 베트남 다낭항에 입항했습니다. 이 칼빈슨함 규모의 미 군함이 베트남에 들어간 건 1975년 베트남전 종전 이후 4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앞으로 닷새 동안 다낭에 기항합니다.
이 미국의 군함들은 막강한 전력 때문에 떠다니는 군사기지다 이렇게 불리기도 네. 하는데요. 칼빈슨함의 전력은 어떻습니까?
네, 1982년에 취역한 이 칼빈슨함은 길이가 300m가 넘고요. 폭이 80m 정도 되고 높이는 25층짜리 고층 빌딩보다도 더 높습니다.
예.
예, 칼빈슨 항모 전단은 최첨단 F-35C, 라이트닝 2, 스텔스 전투기 등 이 탑재기 90여 대에 이지스 유도미사일 구축함, 유도미사일 순양함 등으로 구성돼서 막강한 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칼빈슨 함이 닷새간 베트남에 정박한다고 했는데 이 칼빈슨 함의 선원들 이 기간에 주로 어떤 활동을 할지도 알려졌습니까?
네, 칼빈슨 함의 선원들은 베트남 보육원과 미군이 베트남전에서 사용한 고엽제 피해자들을 방문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군 당국은 이 칼빈슨 함의 다낭 입항은 군사 부문보다는 양국 간의 문화 교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칼빈슨함이 이번에 입항한 다낭은 역사적 또 지정학적으로 꽤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이 다낭은 이 베트남전 당시 미국의 전투 병력이 처음 상륙한 곳이고요. 미군 기지가 있었던 곳입니다. 또 다낭은 이 남중국해 서쪽에 있어서 현재 영유권 분쟁 지역인 파라셀 제도와 스프레틀리 군도와 가까운데요. 이 때문에 이번 칼빈슨함의 베트남 입항에 대해서 미국과 베트남 정부가 해상협력을 강화해서 남중국해에서 날로 영향력을 키워가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남중국해 영유권 당사국들을 중심으로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화기지하고 있다는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은 현재 이 파라셀 제도, 스프레틀리 군도에 인공섬을 만들고 이 군사시설을 건설해서 베트남, 필리핀 등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이 칼빈슨 항모의 베트남 기항과 관련해서 중국의 부상이 이전의 적들에게 지정학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뭉치게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그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미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그동안 미국은 특정 국가의 편에 서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6년 7월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패소 판결을 내린 후 중국의 영내 군사력 확대를 견제하는 이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는 이 칼빈슨 함의 베트남 방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네, 지난 1월에 처음 칼빈슨 함의 베트남 방문에 대한 공식 발표가 있었는데요. 중국 정부는 현재까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시진핑 주석이 지난달 아시아권 국가들의 최대 명절인 이 설을 맞아서 응우옌 푸종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에게 중국과 베트남 관계가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강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총선 소식 알아보도록 하죠.
네, 5일 현재 이탈리아 총선 개표가 99% 이상 이뤄졌는데요. 어느 정당도 이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하는 이른바 헝우회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 동맹당, 전진 이탈리아 등으로 이뤄진 우파 연합이 득표율 37%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고요. 중도 좌파 성향의 집권 민주당은 22% 득표로 참패했는데요. 민주당 대표인 마테오 렌치 전 총리가 5일 이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번 총선에서는 특히 이 기득권 정당이 아닌 이 오성운동의 대약진이 눈에 띈다고요?
네, 올해 31살의 루이지 디 마이오 대표가 이끄는 이 오성운동 정당은 단일 정당으로서 가장 높은 32%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오성운동은 지난 2009년에 이 기성 제도권 정치의 부패, 무능을 비판하면서 창당한 정당인데요. 창당 9년 만에 제1당으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오성운동이 이 대중영합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데 대한 비판도 있다고요?
예. 오성운동은 세금은 적게 걷고 복지는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서 전형적인 이 대중영합주의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예, 오성운동은 또 불법 이민자에 대한 즉각 추방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오성운동이 특히 선전한 건 최근 유럽 사회에 고조되고 있는 반이민, 반난민 정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총선의 큰 화제 중에 하나가 이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다시 정치력을 장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는데,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네 개 정당으로 구성된 우파 연합 중에서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이끄는 전진 이탈리아당은 약 14% 득표에 그쳐서 마테오 살비니 대표가 이끄는 동맹당에 이어서 2위에 머물렀습니다.
네.
예, 총리직을 세 번이나 역임했던 이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연이은 성추문의 탈세 의혹 등으로 지난 2011년에 총리직에서 물러났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화려한 복귀를 꿈꿨지만 이 동맹당에 뒤지면서 우파 연합의 주도권도 내주게 됐습니다.
네. 자, 우파 연합 중에서 가장 표를 많이 얻은 동맹당은 극우 정당으로 알려져 있죠.
예, 동맹당은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서 이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요. 보호무역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 오성운동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 탈퇴도 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극우 정당인 민족전선의 마린 르펜 대표는 동지이자 친구인 살비니가 있는 우파연합이 1등으로 이탈리아 총선을 끝냈다면서 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앞서 지적한 대로 이번 총선에서 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으니까 연정이 불가피하겠군요.
네,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다른 정당과 협력하지 않으면 내각을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예, 앞으로 협상의 주도권은 단일 정당으로 최대의 득표를 보인 오성운동 그리고 우파연합 내 동맹당 중심으로 이뤄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앞서 동맹당의 살비니 대표는 총선 결과 우파연합 중에서 동맹당이 1위를 할 경우 총리는 자신이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전진 이탈리아당이 예상보다 저조한 득표를 보임에 따라서 앞으로 연정 협상에서 동맹당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예.
자, 같은 유럽 국가인 독일의 경우 오랜 우여곡절 끝에 연정 구성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독일의 중도 좌파인 3인당이 4일 이 당원 투표를 통해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연립 정부 구성에 참여하기로 확정하면서 5개월 넘게 계속됐던 전국 혼란이 마무리됐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보수연합은 지난해 9월에 치러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의 확보에 실패하면서 군소 정당들과 연정 구성 협상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협상이 번번이 결렬되면서 총선을 다시 치러야 할지 모른다는 우려와 함께 이 메르켈 총리의 정치적 위기설도 제기됐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 이 다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시한이 됐지만 이 다카 문제 해결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플로리다주 상원이 일부 교사를 무장시키는 수정안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공격형 소총 판매 금지 방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인간과 괴 생명체 간의 사랑을 그린 Shape of Water가 작품상을 받은 소식 등 아카데미 시상식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 다카와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저한 시한이 됐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다카 제도를 없앤다고 발표하고 2018년 그러니까 올해 3월 5일까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연방의회에 요청했는데요. 미국 시각으로 5일 시한이 다 됐습니다.
네. 자, 다카가 어떤 제도인지 잠시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미국에는 아주 어릴 때 부모를 따라서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이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가 바로 다카입니다. 이 다카의 혜택을 받는 청년들을 드리머라고 부르는데요. 이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다카를 도입해서 2년마다 이 드리머들의 추방을 유예해 줬었는데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없애겠다고 했던 거죠.
예. 자, 그러면은 5일 이후에 이 드리머들은 모두 추방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연방 법원에서 일단 제동을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초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연방 지방 법원에서 다카 효력을 유지하라고 판결한 바 있는데요. 두 법원은 관련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만 임시로라는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 또 현행 다카 수혜자들의 자격만 유지가 되고요. 새로 신청을 받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이 판결이 1심 판결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최근에는 연방대법원에서도 이 다카와 관련된 결정이 나온 걸로 아는데요.
네, 이 1심 판결이 나오자 연방법무부가 2심에 항소하는 동시에 연방대법원에 이 신속 심리를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이 이 신속 심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자, 이렇게 시한이 지나가니까 워싱턴 정치권은 어떻게 해서든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그새 민주공화 두 당이 합의를 보지 못했는데 이게 또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다카와 관련한 이 두 당의 입장은 뭔가요?
네, 뭐 드리머들을 구제해 준다는 그 대원칙에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동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화당은 드리머들을 구제해주는 조건으로 국경 장벽 건설과 이 합법 이민 제한 방안을 받아들이라고 이 민주당 쪽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국경 장벽 건설은 멕시코 접경 지역에 장벽을 세우겠다는 거고, 자 그럼 합법 이민 제한은 뭔가요?
네, 이 두 가지인데요. 크게 이 영주권 추첨 제도와 가족 이민 제도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 영주권 추첨 제도는 없앨 것 그리고 가족 이민을 크게 제한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영주권 추첨 제도는 말 그대로 추첨으로 영주권을 주는 제도죠.
네, 이 미국의 이민 오는 비율이 낮은 나라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요. 이 추첨으로 미국에 살 수 있는 영주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가족 이민은 미국 시민권자가 자신의 가족을 미국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초청할 수가 있는데 그 대상을 대폭 제한하자는 겁니다. 백악관 측은 가족 이민 대상을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공화당이 요구 사항에 민주당은 어떤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까?
네, 드리머 구제를 빼고 나머지 이 세 항목, 그러니까 국경 장벽 건설, 영주권 추첨제 폐지, 그리고 가족 이민 제한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이 중도파 의원들 중심으로 타협안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상원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이 상원에만 있는 독특한 규정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의사 방해, 이른바 필리버스터가 있어서 그런데요. 이 필리버스터를 끝내려면 60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 60표를 얻기가 현재로서는 뭐 불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정말 뭐 극적인 돌파구가 없는 한 다카 문제 해결이 좀 쉽진 않아 보이겠네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이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서 통과 가능성이 있는 법안,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법안만 표결에 올리겠다고 최근 밝힌 상태입니다.
예, 민주당은 이 다카 문제를 예산안과 연관시키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이 다카를 해결해줘야 예산안 통과에 협조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연방의회가 설정해놓은 임시 예산안 시한이 또 오는 3월 23일입니다. 연방의회가 과연 이 기간 안에 다카를 해결하고 또 정식 예산안도 통과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플로리다주 상원이 토요일이었던 지난 3일 본회의 열어서 총기 규제 관련 방안을 논의했군요.
네, 이 플로리다주 상원이 이날 총기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두고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예, 플로리다주 의회가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건 지난달에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지난달 14일에 이 플로리다주 파클랜드시에 있는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이 학교 학생 14명을 포함해서 모두 17명이 숨졌는데요. 이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이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이런 여론에 대응해서 플로리다주 의회가 최근 관련 법안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네, 해당 법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총기 구매 연령을 현행 18살에서 21살로 올리고요. 총기 구매 시 의무적으로 사흘 동안 대기 기간을 두는 항목이 있습니다. 또 학교 안전과 정신건강치료체계 개선을 위해 4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만드는 항목, 그리고 범프스탁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들이 들어갔습니다. 이 범프스탁은 반자동 소총을 자동 소총으로 개조하는 데 필요한 부품이죠.
예. 자, 그럼 지난 3일 플로리다주 상원에서는 어떤 수정안이 나왔습니까?
네, 민주당 쪽에서 나온 건데요. 이 공격용 소총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이 있었고요. 또 일부 교직원을 무장시키는 항목을 이 법안에서 제외하자는 그런 수정안도 나왔는데 모두 채택에 실패했습니다.
예. 자, 플로리다주가 마련한 이 총기 규제 강화 방안이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죠?
네, 이 원 법안 자체는 이제 소관위원회를 통과하고 수정안 심의가 끝났으니까요. 이 상원 본회의 표결을 거친 다음에 하원이 이를 처리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릭스콧 주지사가 서명하면 발효됩니다. 현재 이 플로리다 주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고 또 주지사도 공화당 소속이어서 통과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연방의회 차원에서도 이 총기 규제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민주공화 두 당 의원들과 만나서 해당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격용 소총 구매 가입 연령을 높이고 이 총기 구매 시 신원 조회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 등을 주문했는데요. 하지만 공화당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서 실현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영화계 최고 행사 가운데 하나죠. 이 아카데미상 시상식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올해 90회를 맞은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4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습니다. 아카데미상 수상자는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 회원들의 투표로 결정되는데요. 올해 최고의 영화로 Shape of Water가 뽑혔습니다.
She deaf?
Mute, sir. She can hear you.
You clean that lab. You get out.
네,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The Shape of Water의 주요 장면 잠시 들으셨는데요. 이 물의 형태라는 뜻인데요. 이 한국에서는 사랑의 모양이라는 부제를 붙여서 개봉이 됐습니다.
예.
1960년대 비밀 실험실에 잡혀온 괴 생명체와 말 못하는 언어 장애를 가진 청소부 일라이자 사이의 사랑을 그린 영화입니다. 인간과 괴 생명체, 이 종을 뛰어넘은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생각하게 하는 영화입니다.
예. 자, 이 영화가 작품상을 탈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비평가들이나 관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 영화는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 외에도 이 감독상과 음악상, 미술상 이렇게 네 개의 부문을 휩쓸면서 이날 최다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네.
이 영화를 연출한 감독이 멕시코 출신이라고요?
맞습니다. 기예르모 델토로 감독인데요. 이 델토로 감독은 이날 감독상 수상 소감에서 영화는 장벽을 없앤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I think that the greatest thing our art does and our industry does is to erase the lines in the sand.
네. 기예르모 델토로 감독은 영화와 영화 산업계가 하는 가장 좋은 일은 모래의 선을 없애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세상이 선을 더 깊게 그으라고 할 때 영화인들은 선을 없애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면서 자신이 멕시코 이민자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델토로 감독의 이 같은 발언, 또 서로 다른 종간의 사랑을 그린 Shape of Water 이 영화 내용이 이민자 규제 정책을 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작품상과 감독상 알아봤고요. 다른 부문 수상자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올해 남우주연상은 가장 어두운 시간이란 뜻의 이 다키스트 아워에서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 역을 맡았던 영국 배우 게리 올드맨 씨가 받았고요. 여우주연상은 3 빌보드에서 성폭행당해 숨진 딸의 복수를 노리는 어머니 역할로 열연한 프랜시스 맥도먼드 씨가 수상했습니다. 맥도먼드 씨는 지난 1997년 파고에 이어서 이 두 번째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손에 넣었습니다.
예. 자, 지난해 영화계에 성추행 당한 경험을 폭로하는 이 미투 운동이 크게 퍼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 미투 운동으로 이 거물 제작자 와인스틴 씨 등이 영화계에서 퇴출됐고 또 앞서 골든글로브 시상식 때는 여배우들이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의미로 모두 검은 옷을 입기도 했는데요. 자,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어땠습니까?
뭐 따로 옷 색깔을 맞춰 있는 이 드레스 코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뭐 미투 운동을 상기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
뭐 시상식 내내 흐르고 있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미투 운동에 동참해 성추행 경험을 밝힌 애슐리 저드, 또 셀마 헤이엑 씨 등이 함께 나와서 영화계에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날 여우주연상을 받은 프랜시스 맥도먼드 씨는 수상 소감에서 여성 수상 후보들에게 모두 일어나라고 말하며 이들에 대한 관심을 유도했습니다.
The actors, Meryl, if you do it, everybody else will. Come on. The filmmakers, the producers.
네, 맥도먼드 씨는 이들 여성 영화인들이 각자 할 얘기가 있고 또 자금 지원이 필요한 계획들을 갖고 있다면서 이들의 얘기를 들어달라고 촉구했는데요. 이번 시상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이 방금 영화인의 큰 축제 아카데미 시상식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자, 올해의 주제가상을 받은 노래입니다. 이 디즈니의 만화 영화 코코의 주제가로 미구엘이 부른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주세요. 들어보시죠.
Remember me, though I have to say goodbye. Remember me. Don't let it make you cry. For even if I'm far away, I hold you in my heart. I sing a secret song to you each night we are apart. Remember me, though I have to travel far. Remember me, each time you hear a sad guitar. Know that I'm with you the only way that I can be. Until you're in my arms again. Remember me. Recuérdame.
Si en tu mente vivo estoy.
Recuérdame.
Mis ojos. te doy, te llevo en mi corazón y te acompañaré. Unidos en nuestra canción, contigo ahí estaré.
If our love alive, I'll never fade away. If you close your eyes and let the music play, keep our love alive, I'll never fade away. If you close your eyes and let the music play, keep our love alive, I'll never fade away. Remember me, for I will soon be gone. Remember me, and let the love we have live on. And know that I'm with you the only way that I can be. So until you're in my arms again, remember me. Remember me. Remember me.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얘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이은경입니다. 와인, 즉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나라라고 하면 어디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아무래도 이런 서방 나라들을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오는 2020년이 되면 미국에 이어 중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포도주 소비를 많이 하는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요즘 중국인들의 와인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맛있는 와인을 찾아 미국을 직접 찾는 관광객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미국의 주요 와인 산지인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나파밸리에서 미국 와인 맛에 푹 빠진 중국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나파밸리 포도주 양조장을 찾는 중국 관광객들.
와인 병에 코르크 마개를 따고 와인 잔에 따릅니다. 잔을 살살 돌린 후 향을 맡고 한 모금 마신 후 맛을 음미합니다. 나파밸리의 한 와이너리, 즉 포도주 양조장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에겐 이런 와인 시음법이 그렇게 낯설지 않은 듯합니다.
요즘 중국 사람들은 전통주인 바이주를 잘 안 마십니다. 와인을 많이 마시죠. 와인은 몸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특히 심장에 좋다고 하죠. 요즘은 그래서 다들 와인을 찾습니다.
중국에서는 보리나 밀 등 곡물을 발효한 바이주가 오랜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 관광객의 말처럼 많은 중국인들이 포도를 발효한 와인 맛에 푹 빠져 이렇게 미국 나파밸리를 직접 찾고 있습니다. 나파밸리 지역의 중국인 관광객 규모는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It's interesting because the Chinese market in Napa is the fastest growing international market.
나파밸리 지역 당국의 통계를 보면 해외 시장 가운데 중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나파밸리에서 가장 많은 계약이 체결된 해외 시장이 바로 중국이었죠.
야오 패밀리 와인사의 존 테일러 씨의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나파밸리를 방문한 중국인들이라면 빼놓지 않고 방문하는 곳이 바로 야오 패밀리 양조장이라고 합니다. 이 양조장을 세운 사람은 바로 중국의 스타 농구 선수 야오밍인데요. 야오 선수는 2000년대 초 미국 프로농구 NBA에 진출한 선수로서 은퇴 후엔 와인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야오밍 와인은 유명 와인 전문가들의 극찬을 들을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와인을 시음해본 관광객들도 그 맛에 감탄합니다.
야오밍 와인의 적포도주를 가장 좋아합니다. 맛이 정말 좋아요.
나파밸리에서 1시간쯤 동쪽으로 운전해가면 중국인들의 미국 와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또 나옵니다. 바로 캘리포니아 주립 데이비스 대학교인데요. 이 대학은 포도주용 포도 재배 그리고 양조와 관련해 미국 최고 수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인 유학생들의 숫자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유학을 생각해 볼 때만 해도 중국인 유학생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와 같이 수업을 듣는 중국인 유학생이 정말 많아요.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도 보면 중국 출신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대학 학생인 쉬장 한 씨는 많은 유학생들이 미국 나파밸리나 프랑스의 포도주 산지인 보르도 지방에서 와인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에서 와인 사업은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과거엔 와인을 주로 수입해서 마셨지만 이제는 중국 곳곳에 포도주 농장과 양조장이 세워지고 있어요. 질 좋은 포도도 생산되고 있고요. 중국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와인 소비와 산업 역시 크게 성장할 겁니다. 아직은 신생아 수준이지만요.
Okay. 그런 의미에서 나파밸리 지역은 중국 와인 산업의 산파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게 유학생들의 말인데요.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나파밸리는 이렇듯 미국의 최대 와인 산지를 넘어 아시아 와인 산업의 시작점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중학생들이 꿈꾸는 미래도시.
여러분은 미래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청소년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주인공이 될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요? 전 세계 4만 명 이상의 중학생들이 참여한 미래 도시 경연대회 시상식이 최근 워싱턴 DC에서 있었습니다. 중학생들이 꿈꾸는 미래의 도시는 어떤 모습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학생들이 팀을 이뤄 자신들이 설계한 미래의 모습 모형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시작해 예선에 예선을 거쳐 최종 결선에 오른 학생들의 작품은 감탄을 자아냅니다.
Some of the ideas that they come up with, I sit back and say, why did I not think about it?
학생들이 낸 아이디어를 보고 있노라면 왜 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라는 자책이 듭니다. 아이들 아이디어가 얼마나 신선하고 기발한지 몰라요.
미래 도시 경연대회 미 동부 지부장인 제임스 브라운 씨의 말처럼 작품을 보는 심사위원들의 얼굴엔 놀라는 모습이 역력한데요.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의 표정에선 열정이 넘칩니다.
I want to be an engineer because my favorite superhero is Iron Man.
중국에서 온 이 학생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슈퍼히어로가 아이언맨이라면서 아이언맨처럼 미국 최고의 공과 대학인 MIT에 진학한 후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I feel really proud that I'm able to do something like this.
인도 출신의 여학생은 자신이 이렇게 미래 도시를 설계한 데 대한 자부심을 느낀다며 공학 분야에 자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Our judges are Steve Canton.
올해 미래 도시 경연대회 주제는 노인들을 위한 도시였는데요. 전 세계 중학생들이 제안한 수백 개의 모형 가운데 영예의 1위는 버지니아주에 있는 애들린 중학교 학생들에게 돌아갔습니다.
We were all breathing really hard. We were like, oh my god, what's gonna happen now?
최종 우승자를 발표하는 순간 모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우리가 진짜 우승했다고? 라며 믿지 못했죠.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기뻐했어요.
우승팀에 속한 니킬 쿤티프람군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는데요. 미래 도시 경연대회 매기 드레셀씨는 니킬군과 같은 미래의 과학자들을 찾아내는 것이 대회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The kids are empowered and confident not only to, you know, grow up and potentially become engineers.
대회에 참가한 아이들을 보면 다들 자율적이고 자신감이 넘치죠. 미래의 공학자 또는 기술자가 될 훌륭한 자질들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아이들이기도 합니다.
최종 우승팀은 상금으로 $7,500을 받게 되는데요. 니킬군은 상금을 학교에 그대로 기부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We can do a lot with that much money to improve our STEM program.
이 상금으로 우리 학교의 STEM 프로그램,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 공학, 수학을 중점적으로 배우는 프로그램이 더 좋아지는 데 기여하고 싶어요.
미래의 도시를 설계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한 학생들에겐 또 다른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First we're going to celebrate and no school tomorrow.
우선 우승을 마음껏 축하해야겠죠. 무엇보다 내일은 학교 수업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There you go.
먼 미래의 도시를 설계해 큰 상까지 받았지만 당장에 학교를 안 가도 되는 게 기분 좋다는 중학생들. 미래의 과학자들은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는 많은데 돈이 없을 때 I have no money 라고 하죠. 돈 없을 때 쓸 수 있는 다른 표현 뭐가 있을까요? I'm broke. I'm broke. I'm broke. I'm broke. 이 표현을 직역하면 나는 깨졌다 이지만 파산 났다, 돈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My friend and I spend all our money on food, so we're always broke. 내 친구와 나는 돈을 먹는 데 다 써서 항상 무일푼이야. I'm so tired of being broke all the time. 맨날 돈 없는 거 지겨워. I just looked at my bank account and I'm broke. 방금 은행 계좌를 봤는데 돈이 바닥났어. I'm gonna be broke after this weekend. 이번 주말이 지나면 난 파산할 거야. 오늘은 I'm broke 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트위터 팔로우하는 거 잊지 마시고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면 꼭 트윗해 주세요.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She's just a girl and she's on fire.
Hotter than a fantasy. Lonely like a highway.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불타오르는 열정을 가진 여인을 노래한 엘리샤 키스의 Girl on Fire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ice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2월 24일은 에스토니아 공화국 건국 10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민 선언이라고도 불리는 독립선언은 에스토니아 지역회의의 원로들이 선출한 구국회의에서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당초 1918년 2월 21일로 예정됐던 선포계획은 선언서가 인쇄된 2월 23일 저녁에서야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발표됐습니다. 다음 날인 2월 24일, 선언문은 수도 탈린과 그 외 지역으로 배포됐습니다. 제임스 멜빈 주니어 에스토니아 주재 미국 대사는 축하 메시지를 발표하고 독립민주공화국 선언서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1세기 전과 마찬가지로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가 오늘날에도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독립선언에는 서로 다른 모든 종교, 출신 종족, 정치적 견해 등에 대한 동등한 보호, 모든 시민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 파업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 담겨 있습니다. 멜빈 대사는 미국과 에스토니아가 민주적 자유와 강력한 동맹, 대서양 사이의 경제적 유대, 그 외에 두 나라 국민의 각종 연대로 결속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멜빈 대사는 3년 동안 대사 임기 동안 아름다운 이 나라 곳곳을 다녀봤으며 국가의 지도자들을 만나는 영광을 누렸고 혁신적인 기술에 감동을 받았는가 하면 젊은이들의 끝없는 잠재성과 열정에 탄복했다고 말했습니다. 멜빈 대사는 모든 미국 대사관 직원과 동료들은 독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 에스토니아에 진심으로 축하를 보내며 동반자 관계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